아, 여러분, 온전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전함.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볼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온전함이란 단어를 보면 좀 많이 부담을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의 여러 인물들과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특히 전도사 때에는 너무나 내가 부족하다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온전함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특히 바울과 같이 너무나 온전할 것 같은 사람들, 너무나 뭔가 완벽하여서 성경을 너무나 많이 쓴 사람들의 본문을 다룰 때에 너무나 제 스스로가 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 이 바울과 같은 본문, 바울이 쓴 본문들은 좀 나중에 내가 좀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좀더 온전해졌을 때 설교해야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10번 중에 한 두세 번은 온전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평가를 내렸을 때, 한 10번 중에 8번 혹은 7번은 마음의 동기가 좀 순수했는데, 한두 번, 세번 정도는 불순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불순하다라고 인식한 것도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내가 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고 결정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착각이라고 생각할 때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함이란 단어를 볼 때마다 제 안에 늘 부담감이 있었고, 그런 분들은 좀 다른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와는 좀 다른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면서 넘길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게 소망이죠. 오늘도 제가 1절부터 23절까지 다 읽었는데요. 너무 길어서 좀 줄일까 하다가도 아니다. 우리가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 언제 또 읽어보겠냐 하고 이렇게 전문을 다 읽은 겁니다. 우리에게 욥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욥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0장은 욥이 너무나 자신이 비참하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31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라는 걸 최종 변론하고 있습니다. 31장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바라노라, 할렐루야.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끝까지 하나님 대면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그 변호인 앞에 서면서까지 나는 끝까지 온전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하였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죄 때문이라고 혹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여서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온전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의 생각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인식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온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난은 그것과는 별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장의 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어디서 떠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는 명사가 이 툼마라는 단어예요. 툼마. 여러분, 이 툼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의 이렇게 직독으로 해석한 것을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악에서 떠난 거죠. 그렇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 혹은 흠이 없는 상태를 이 툼마라는 명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툼마다. 너는 흠이 없는 재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재산은 어떻죠? 아벨이 드렸던 재산은 아벨이 드린 예물도 거룩해서 하나님 받으셨지만 아벨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툼마인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인데 어떤 재물이에요? 흠 없는 재물인 것입니다. 그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흠없는 삶을 사는 재물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약의 제사도 동일하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죠. 어쩌면 욥은 삶의 예배를 드렸던 흠없는 재물툰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사람이 욥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그는 완전한 자다라고 하면서 완전한 타밈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그는 완전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탐임하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아 솔로몬에게 얘기했죠?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하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에게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하라라고 탐임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런 표현을 써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툰마는 바로 흠이 없는 재물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어땠다고요? 흠이 없었더라. 나다나엘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라, 이는 참으로 어떤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전함이란 간사한 것이 없고 흠이 없는 것.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예물로, 온전한 흠없는 예물로 드려진 삶.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 안에 있는 고민이 좀 해결됩니다. 저는 늘 설교를 할 때마다 내가 완전할 때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흠없는 예물로 서는 것이라면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그런데 흠없이 드려진 제물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해볼 만한 거죠. 여러분 이 욥이 뭘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앞에서 자기는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로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라, 온전하라는 동사, 이 동사 앞에서 제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 완전함과 온전함은 예배에서 오는 것이었죠. 제사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탐임, 흠없는 재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제 삶 가운데서도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아내를 볼 때에도,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이 농사를 짓는 직원들을, 내 종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삶을 신중히 살펴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 안에 흠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흠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당연히 결혼한 사람이고 어느 정도 중년을 지나서 어른이 된 지도자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눈을 처녀에게 두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표현이 뭐죠? 내 눈과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했다.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이란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일곱 번 사용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일곱 번 사용하시는데 그 일곱 번 중에 한 번을 눈의 죄악과 비교하고 계세요. 네가 눈 한 눈으로 범죄하면 그것은 지옥 불에 던져질 수 있다. 차라리 한 눈 없이 영생을 갖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눈을 뽑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도 한 번도 설교하거나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너의 눈을 뽑아버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네 눈이 많이 아프겠다. 네 눈이 요즘 조금 약간 좀 흐리멍텅해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어도 야, 눈을 뽑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설교는 눈을 뽑아버려라라고 해야 되는 설교가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면 랩탑을 받습니다. 무료로 다 받아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컴퓨터를 다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랩탑으로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받아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자목이 다 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미국에 수가 엄청나게 걸릴 건데 교육부를 대상으로 수가 걸릴 거다. 아이들이 다 랩탑을 보고 일자목이 되고 거북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수를 걸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모든 아이들이 랩탑뿐만 아니라 2세, 3세가 되면 다 뭘 보고 있죠? 식당 가면 스마트폰 보고 있죠. 여기 보면 재밌어요. 저도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니터 안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Seeing is a believing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믿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눈과 약속했기 때문에 음란해질 수 없다. 타락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한눈이 타락하여서 지옥불에 던져지느니 차라리 그 한눈을 뽑아버려라.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게 저는 한 번도 한눈으로 범죄한 적은 없거든요. 늘 두 눈으로 범죄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눈을 따로따로 돌리지 않잖아요. 아, 이 눈은 거룩하고 이 눈은 범죄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두 눈 늘 같이 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내 눈이 범죄하면 두 눈 다 범죄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한 눈이라도 찔러서 경각심을 일으키면 그 눈의 죄악의 강도를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너가 적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 눈이라도 찔러서 뽑아내어 버려서 다른 눈이라도 생존시켜라 라고 말할 정도의 죄악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촉구시겠죠. 근데 그 본문에 보면 옆 사람이 눈을 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눈을 뽑아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옆 사람이 발로 범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찌르면 안 돼요. 누가 찔러야 돼요? 누가 뽑아내야 됩니까? 내 발을 내가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이 범죄한다라면 내 손을 다른 손이 내 손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눈을 뽑고 내 발을 자르고 내 손을 잘라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나죠. 옆 사람이 백날 잘라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거룩은 내가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 눈은 나만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욥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처녀를 보아도 이웃집 여성을 보아도 이웃집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고 그렇게 거룩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죠. 내 한 눈을 뽑더라도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하고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정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직함. 허위와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라고 말하죠. 내 걸음이 길을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혔다면 내가 심은 것은 타인이 먹이며 나의 소출이 뽑힌 채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한 게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민사회에 있다 보니까 정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피드백이 들려요.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는 워낙 큰 사회잖아요. 서울만 해도 천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되게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직장에서 못해도 소문이 잘 안 와요. 그 피드백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서는 피드백이 잘 와요. 버지니아 센터빌에서는 피드백이 옵니다. 알링턴에서도 오고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와요. 피드백이 옵니다. 이분의 직장 생활이 어떠한지가 다 들려요. 심지어는 그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교회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 당사자가 교회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서울에서는 내가 직장에서 잘못해도 성도들이 모르니까 그나마 견딜 수 있고 숨어서 살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는 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정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도시화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최근 일이죠. 대부분 다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 친척들이 함께 사는 공간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민사회가 그렇죠. 여전히 가족들 단위로 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정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 앞에 내 비온전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증명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KCC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한 온전함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고아에게도 과부에게도 심지어는 자신의 양털의 옷을 그들에게 입힐 정도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겨울에 여러분 주변에 우리 또 커뮤니티 사역원에서 많은 크리스마스를 또 춥게 살아가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컴패션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돕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